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저희들에게 도락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를 거쳐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회당에서 설교함으로 복음을 전한 바 있죠. 우리 1차 전도행 지도 올려주시겠어요? 수리아의 안디옥에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통해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빨간 줄로 표시된 것이 이제 출발해서 1차 전도여행 끝까지 더베가 끝이죠. 저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그 여정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초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났고 그는 일어나자마자 또 역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더베까지 진행된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초신자들과 제자들을 위로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돌아온 루트를 다시 볼까요? 검은 줄로 된 것이 이제 돌아오는 루트입니다. 더베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 이거니언,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 그리고 아탈리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마침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저 검은색 줄이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죠.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교의 교인들을 모아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는 분명히 그들이 처음에 구브로에 도착했을 때에 박수 엘루마, 그러니까 무당이죠. 엘루마가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다가 소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된 일,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쁨과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일, 루스드라에서 선천성 다리 마비 환자가 벌떡 일어났던 그 사건,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초죽음이 되었던 그런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기적 등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에 대한 보고가 자세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러니 아마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의 이런 놀라운 선교 보고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 보고를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주후 47년에서 49년 초까지 약 2년간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 바울은 49년 초에 귀환했다가 그해 연말에 49년 말에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9년 하반기에 출발해서 52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그는 제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 15장 1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를 15장 1절에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본문 1절에 이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 안디옥교의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안디옥교회는 열린교회였습니다. 누구든지 흑인, 백인, 뭐 모든 인종 다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그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나? 그걸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에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걸 보아서 아마도 이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에 열심인 유대주의자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또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떤 일종의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거의 400km가 되는데 지도 볼까요? 네, 밑에 동그라미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 북쪽의 안디옥까지 약 400km인데 저 거리를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리새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도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 기독교를 믿기로 한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안디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증거하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어떤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율법과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인데 이는 복음을 무효화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속사역을 무익하게 만드는 이단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는 현명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어머니 교회인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문의하기로 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 그 아마 유대주의자들이었겠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파송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또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먼저 보고합니다. 그게 4절의 내용이죠. 이거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행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비공식적인 선교 보고였습니다. 전체가 모이기 전에 미리 이제 환영받는 자리에서 미리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의 놀라운 열매들에 대해서 보고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반격이 들어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5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율법과 할례 없는 이방인 개종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인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것이 6절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6절.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 역사상 최초의 총회였던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이 역사적인 회의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의장이었고 베드로 그리고 유대 출신 신자들 대표.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도 대표로 참석하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들 사이에 많은 변론이 오갔습니다. 먼저 7절 앞에 부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다투었겠죠. 이제 서로 주장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7절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가해사라에서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구원이 임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11절에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율법 준수와 할례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이어서 바나바 바울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저들의 1차 전도여행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자 마지막으로 이 회의의 의장격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최종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게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은 것, 피는 멀리하는 것 이런 사실은 비본질적인 건데 이런 거는 좀 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되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이방인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거는 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26절 보면 만장일치로 26절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야고보의 최종적인 결론에 다 합의를 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대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답장을 보내기로 합니다. 자, 이로써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를 넘어서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의 종교로 힘찬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이 결정은 복음을 유대교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게끔 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에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을 지은 겁니다. 만약 이 회의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결정을 했다면 선교의 역사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 지나지 않는 종교가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의 전환점이고 이 책의 중심부이고 유대교와 기독교, 율법과 복음을 갈라놓는 분수령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예요. 첫째, 첫 번째 진리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베드로가 이 회의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선언했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루살렘 공회의 사실상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이미 베드로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거저 주어진 선물을 말해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 이게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선행이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 회의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선민임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의 기원, 특별히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올라갑니다. 할례는 어린아이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예식으로서 난 지 8일 만에 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식의 의미가 첫 번째 할례를 행했던 그 아브라함 사건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창세기 17장 13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어요. 즉 할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약속을 우리의 살 속에 새긴 헌신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라는 언약의 헌신의 표시, 이게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형식보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로 행해야 될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너희 몸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지키지 않는 거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장 4절 보면 불순종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가죽을 베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되지 육체의 할례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가진 근본적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단지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는 그 사실로 만족하거나 그 할례의 표시만 있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이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렇지 않아! 라고 강조한 거예요. 7절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또 8절,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흔이건 백인이건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도 깨끗이 하사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까지 주셨다. 이건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 그의 온 집에, 온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보면 그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나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힐난하듯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10절, 15장 10절.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베드로는 여기서 율법 준수의 의무를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메지 못하는 멍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그러나 결국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결국 남은 것은 우리의 죄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도 애써 보았지만 안 된 것을 어째서 이제 와서 이방인 제자들에게 요구하느냐?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율법이나 할례 같은 어떤 행위나 형식을 이방인들이 요구하는 것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 중학교 3학년 때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제 둘째 누님과의 대화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한참 논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누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신 것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가 좀 잘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누님께서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한테 그런 게 아니야 성종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구원해 주신 것은 네가 가진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야 심지어 네가 뭐 순교자의 손자라 그래서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 절대로 아니야 네 아버지가 어떻고 네 할아버지가 어땠고 그래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걸 제 누님이 안타깝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뭔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날 택한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모태신앙인으로 주일이면 뭐 열심히 교회 출석했죠. 찬양대 봉사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의 유대주의자들처럼 인간의 행동이나 어떤 종교적 형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여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비게이터 대학생 선교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그때 주님 만났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아 그렇군요.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군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란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예사랑 큰 잔치를 통해 아직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아내, 남편, 자녀, 친지들, 동료들, 이웃들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뭐 가진 게 있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날 어여쁘게 보셔서 구원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진리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두 번째 진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거저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삶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가진 지식도, 경험도,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뭐 요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명상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정과 욕을 끊어버리고 평생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행함으로 재산받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불교의 고승이었던 성철 종정의 예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예수사랑 큰 잔치 때 이 내용 소개한 적이 있어요. 성철 스님은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출가한 이후에 그는 수행을 통해 불교의 도를 깨치기 위해서 산사를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즉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움막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수년 동안 울타리 밖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간 동안 도를 깨닫기 위해서 잠잘 때에도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동아일보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팩트 체크해 보세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만갈라나 된다. 한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성철 스님은 자신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미치고 수미산보다 크다 그랬어요. 수미산은 실존하는 산이 아니라 불교의 이상향에 나오는 큰 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인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수행과 정진을 통해 깊이 깨달음을 얻은 성철 스님이었지만 그분 역시도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한 건 뭐냐 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철 스님은 천추의 하늘을 안고 떠났나? 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유언했어요. 뇌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는 결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는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를 쌓았던 분이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딸 필이야. 딸의 이름이 필인가 봐요.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필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80년을 도를 닦고 수행을 해도 이 죄의 문제 해결 안 받고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게 한 고승의, 한국의 최고의 고승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던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입니까?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장바닥에서 물건 주고 사고 할 때 값을 다 치루었다. 값을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죄의 값을 다 갚았다. 페이업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어요. 은혜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대신 치렀다. 속량, 값을 대신 치렀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다만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행한 것이 없어도 다만 믿음, 오직 믿음, 일한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거주어져지는 이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께서 고백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아 나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구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게 복음이지요. 할례가 아닌 거예요.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은혜를, 이 복된 소식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지. 내가 이런 대가를 받은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삭스는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것이니까 은혜가 아니죠. 일을 열심히 해서 일당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건 거저 받은 거니까 은혜죠. 은혜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멀린 케로도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감옥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던 분이었어요.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했던 분이었죠. 그가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한 번은 모범수로 가출옥 혜택을 받아서 잠시 동안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다가오니까 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가출옥 기간을 혹시 연기해 볼 수 없나 담당 검사를 찾아갑니다. 검사에게 찾아가서 용건을 말하니까 검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 아직 그 사실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검사가 말합니다. 멀린 케로도스 씨, 축하합니다. 트루먼 대통령께서 당신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전과 기록이 말소되었으니 이제 나아가서 새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면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의 모든 죄과는 말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고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니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은혜로,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 놓으신 이 죄사함의 선물을 오직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로 거저 먼저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나아가 거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예수사랑 금잔치에 단 한 영혼이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초청합시다. 여기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VIP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초청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은혜를 이번 예수사랑 금잔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선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한 것이 없어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예수사랑 금잔치에 초대되는 모든 VIP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이름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